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 결정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누구와 벗하고 짝하며 살아야 하며 누구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친구인지를 이렇게 혼동하는 거죠. 적인지 아군인지를 제대로 분별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보면 친구로 삼아야 할 다윗을 적으로 삼아서 국력을 소진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대적처럼 구는 그 사울을 나의 친구로 여기고 나의 가족처럼 여겨서 그를 끝내 품음으로써 화합을 가져오고 결국은 나라를 얻게 되고 나라를 융성케 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이런 상반된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정,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적인가, 나의 친구인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거 잘 판단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다윗과 사울처럼 이렇게 인생의 길이 정반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십사람들이 또 밀고를 합니다. 두 번째 밀고예요. 여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대변하고 있는 이 다윗 편이어야 하는데 십사람들은 웬일인지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또 밀고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또 배신을 하는 것이죠. 하기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신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할 일이 없죠. 늘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배신하게 마련이고 그 배신하는 결과를 가만두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배신자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 투서를 안 보거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투서에 의존해서 꼭 살아갑니다. 무슨 투서만 받으면 바들바들 떨어요.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투서가 많이 가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광야 앞에 하길라산에 숨어있다 하는 정보를 듣자말자 사울은 또 이제 십광야로 달려가요. 3천명 특공대죠. 편성을 해서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아니 지난번에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는데요? 그냥 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헤어졌던 다윗을 또 잡으러 온 거예요. 24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헤어졌냐면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지켜주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 공언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도 3천명 데리고 갔으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다음 후계자를 선포하듯 나 다음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또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사람 이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얼마나 이렇게 지키기 어렵냐는 말이죠. 사람의 말은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람 말은 지킬래야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못 지킨다고 그렇게 뭐 분을 내고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상황이 들어 생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약속 하나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 성스럽게 된다, 이런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달리 사는 사람이 말처럼,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굳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지키고 사느냐가 신앙의 징표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만든 우상을 믿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손을 매일 아래는 게 아니고. 그 뭐 다윗은 뭐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울을 살려보냈던,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냈던 장소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런 행동을 달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내려가서 지금 또 있다는데 이제 진을 치고 지휘부가 순회 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다윗을 체포할 건가? 자,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외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제 다윗이 그전보다도 훨씬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왔다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는 사울의 진영을 친 곳에다 가서 살펴볼 정도로 지금 대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3천 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다윗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다윗은 정확히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위험합니까? 사실 사울이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군사를 많이 동원하면, 사람 숫자가 많고 뭐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고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 3,000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그 한 400명, 600명 오합지졸과 같은 다윗 군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뭐 사냥하듯이 온 건데. 그래서 보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물어서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스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스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햇사람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이죠. 아마 사울이 박해를 받고 일로 몸을 피한 사람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 아들 요압의 아비세가 지금 다윗의 군 뭐 사령관 같은 그런 그 총참모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둘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사울한테 직접 내려가겠느냐? 그 적진으로 지금 뛰어드는 거 아니냐? 한가운데 밤에.
이 위험한 일을 누가 그렇게 선뜻 나서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이멜렉과 아비세 두 사람에게 물었더니 아비세가 자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유 이게 참 인척이라서 그러나 조카니까 아비세는 다윗의 조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은 건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아비세라는 사람을 보면은 30인 용사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의 주역이 되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대담한 사람이죠. 공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에 뛰어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직장이나 어디서나 보면은 일을 시켜보면 확연히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올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미리 생각하기 시작을 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사장이 묻지도 않았다고. 근데 이 일이 혹시 자기한테 떨어질까 봐 이 일은 왜 시작하면 안 되는지 이 일은 해봐야 왜 성공할 수 없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을 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일이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해야 될 일인가 안 해도 될 일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뭡니까? 이 일이 나한테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소위 뭐 패러다임 시프트다고도 그러고 뭐 프레임이 바뀌었다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기준 전체가 통째로 바뀌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나한테 유일한가 아닌가는 나한테 돈이 생기나 나한테 덕이 되나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뭐 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게 공동체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유익한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두렵다고 피할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자체는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니까. 그러나 일단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비겁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꽁무니를 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이 나한테 떨어질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비세는 뭐 지금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기꺼이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적진에 뛰어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교회 오는데 용감하게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려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판은 누구나 쉽고 누구나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뛰어드는 건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게 있으면 뛰어들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값진 실패가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일을 두려워하고 요즘처럼 실업수당이나 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놀고 그렇게 다들 살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일 덜 하고 더 많이 노느냐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온 세상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을 가졌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태도는 온당치 않다는 거죠. 생기는 게 없어도 손해가 될지라도 그런 일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 도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침 때문에 설교 못할 정도가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와서 또 시작하면 또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뭐 이건 한 가지 예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수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하고 저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냐,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지극히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신앙은 비합리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합리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비이성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찬양한테 박수를 들으니까 낯설더라고. 왜 또 박수를 치지? 왜냐면 하도 테레비에 이단들 나오면 박수 치는 것부터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이성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뭐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뛰어넘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택한 거란 말이죠. 이게 보니까 뭐 지금 아브네라고 지금 뭐 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건 당연히 잘 때 눕죠. 그러나 성경에서 누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영적으로는 누워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성경이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에요. 멀쩡하게 눈 뜨고 있고 숨 쉬고 있고 걸어가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쥐죽은 듯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육의 사람이야 항상 뭐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게 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다 누워있어요. 다 누워 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지금 떴는데. 자 8, 9,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가 뭐 한 성깔 하는 사람인데 속삭였겠죠. 지금 다들 적진에 들어왔으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귀의 말로 오늘 사울을 주신 것은 천재 이루 천우 신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둘도 없는 두 번도 없는 기회입니다. 내가 창으로 단 한 번에 찌르면 죽습니다. 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는 앞서도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 7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이게 말이죠. 이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다윗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변함없는 일관성. 신앙이 주는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디서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기준이라면 그걸 붙들고 내가 죽을 망정 그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 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보면은 말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보는 관점이 정반대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비새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들조차도 지금 사울이라는 동일한 인간을 눈앞에 두고 죽여야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반된 관점을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다 하나님 믿는데 동일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반대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아비새하고 정반대의 지금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아비새는 지금 이때 못 죽이면 큰일 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근데 다윗은 아니다, 살려두어라. 그럼 뭐하러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이 위험한 곳까지. 그렇게 당연히 지금 뭐 아비새 입장이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사울 하나 못 죽이면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나면은 살아나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둘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러니 사실 이게 다윗이 참 정말 여러 가지 판단이 종합적인 사람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그런데 어쨌건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내 대적의 목숨 또는 나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믿어져야 내릴 수 있는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예언적 선포를 해요.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치시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사울은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치시거나 아니면 제명에 뭐 못 죽든 어찌됐건 자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고 말걸. 어떻게 이런 예언적 선포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에? 쫓기는 건 자기인데. 이게서 우리가 25장 앞장에 나발 사건을 이게 기록한 이유란 말이에요. 24장과 26장은 거의 동일한 사건이에요.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그 가운데 나발 사건을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나발 사건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나발은 다윗이 거의 죽일 뻔했어요. 사실 사울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발은 만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한번 모든 화를 그 나발한테 쏟아부을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가 온 거예요. 명분도 있어요. 그냥 그 일가를 몰살하려고 득달같이 그냥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이를 보내서 막지 않으셨다면 나발 일행은 그날 다 그냥 피투성이 되는 거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막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걸 경험해요. 아니 갑자기 그 다음날 뭐 나발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리네. 심장마비가 왔다더니 열흘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열흘 뒤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내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식과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점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 옳은 것이구나. 이걸 화들짝 놀라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25장이 24장과 26장 사이에 들어간 이유란 말이에요. 아, 순서대로도 그래야 되나? 어쨌건 나발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떻게 한 단계 점핑하듯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아이고 이게 왕에게 손 안 대야지 하던 게 아니라 손을 댈 필요가 없구나. 따라서 그는 인생의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서 설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유익하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반드시 실천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분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왜 손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본때를 보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짓는 시편을 보면은 그런 경험이, 체험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시편, 예, 한절 읽어, 같이 읽을까요? 시편 58편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물살이 급한 물이 그 자리에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금방 물은 지나가죠.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발이 사라져버렸어요. 열흘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네요. 내가 안 죽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열흘 만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인생이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그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런 거죠. 시편, 그리고 또 뭐 화살 쏘아보지도 못하고 화살이 꺾이는 거죠. 부르짖듯이. 시편 112편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저도 어릴 때 이 좀 갈았습니다만 요새는 뭐 이를 안 갑니다. 이를 갈다가 소멸된대. 이를 갈지 마십시오. 분해서 막 이를 부덕부덕 갈지 마시고 맡겨두면 그러면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 안 봐도, 여러분들이 그 직접 처리 안 해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힘이 있는 거죠.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 그리고 그 사울의 군사령관, 예, 아브넬, 탁월한 이 사람도 장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사울을 못 지켜준다는 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면 세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미쳤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손에 쥐는 것들이 결코 안전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눈 뜬 사람이 없고 다 자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도 왕을 지키지 않고 잠들었는데 이런 상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로, 세상의 실상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 안 믿어지는 표정인데, 여러분, 세상은 잠든 거나 마찬가지고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내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저 중국이나 어디 가면 사람 몸값 100만 원, 1000만 원도 안 하는데, 그렇게 세상은 사람의 몸값을 결정하지만 신앙의 눈을 뜨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이유로 순교도 하고 하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쏟아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살려서 뭐 할 건데? 에? 낙태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도 한 영혼을 붙들고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기어이 출산해서 키우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하는 걸 하냐는 말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삶이란 진정으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역할을 맡기시겠어요? 다윗한테.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이게 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지금 창하고 물병을 들고 있으니까 다윗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이 들고 있는 창과 물병을 통해서 다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옮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다윗을 쓸 것인지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남을 돕더라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다. 사람이 다 알아줬는데 뭘 또 더 기대를 해. 하나님은 이중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초점을 맞춰야지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거나 무슨 목사 이름이 드러나거나 성도 이름이 드러나는 게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 다윗이 특이해요. 절대로 사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울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이 사울 왕아 어떻게 또 잡으러 왔냐 이 멍청한 왕아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넬을 갖다가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도대체 네 책임이 뭐냐. 너 자러 왔냐. 왕 지키러 왔지 않았냐? 근데 거기 가서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도 모를 정도로 있으면 넌 네가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지향해서 얘기해야 될지를 정말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하여튼 이렇게 왕을 끝까지 그 체면을 살려주는 것. 자기 체면은 뭐 묵사발되고 말았는데 왕은 끝까지 그걸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들었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참 다윗이 지혜롭게 얘기해요. 나를 해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난 기꺼이 죽겠다. 내 재물이 되었으라도. 그러나 만약 사람이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자꾸 쫓아다닐 수가 있냐? 또 어떻게 산에 와서 메추라기를 잡냐? 그것도 뭐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산에 가서는 이렇게 멧돼지나 뭐 곰을 잡아야지. 어떻게 메추라기 산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냐? 왜 지난번에는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느냐? 왜 왕이 왕답게 살지 못하고 있냐? 이제 은근히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비하시킴으로서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게 나를 비하시킴으로서 내 존재가 별것 아닌 거라는 걸 자꾸 강조함으로써 왕이 거기서 풀려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난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날 잡으러 옵니까? 메추라기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고 사냥꾼들조차도 관심을 안 두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참 예.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정신을 지금 좀 차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충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게 그렇게 지는 해야 그게 옳은 얘기지 그냥 잡겠다 그런다고 가서 어디나 일러 바치고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간의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장 친한 관계에 파고들어가지고 꼭 이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몇 마디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관계를 끌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왕이 뭐 절대 왕정에서는 더 하겠죠. 오늘날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권력은 훨씬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모함하고 시기하는데 거기서 별아별 말이 다 오갈 텐데 그렇게 이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 좀 듣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저는 이 사울 보니까 야 이거 소시오패스 뭐 이 특징이 하여튼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선 지면 못 살고 예 뭐 그리고 충동적이고 예 그리고 뭐 뻔뻔하고 말이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 뭐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사위 맞았다가 다윗 마음에 안 든다고 딸 미가를 갖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는데 재혼했는데 공식적으로 관계를 다 끊어놓고 나서 무슨 또 아들 다윗이에요. 참 이 양반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이란 말이죠. 매력적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나보고 그렇게 매력에 빠지지 마세요. 아, 작아도 저처럼 할 일하고 살면 됐지. 뭘 그렇게 키만 크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22절 이하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게 다윗이 이제 창을 돌려보내고 사람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요. 본인이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긴까지 당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으니 제발 생명을 좀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과연 적인가? 예. 아니면 우군인가? 이걸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 한 성도의 간증으로 얘기를 끝내고자 하는데 며느리를 맡게 됐어요. 상견례를 했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하자.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적인가? 우군인가? 우군이지. 예, 우군입니다. 그 우군은 어떻게 해야 돼? 부상을 당하더라도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지. 그래야 우군이지. 서로에게 총질하면 우군이야 적군이야? 나도 너한테 총질 안 할 것이니 너도 나한테 총질하지 마. 내가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할 테니까 너도 내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래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절대로 적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예수 몰라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원수처럼 살 수 없잖아요.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울의 인생과 절대로 적과 우군을 혼동하지 않는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네, 골리앗이 적이고 블레셋이 적이었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적으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면 속이 참 터져요. 누가 적입니까?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우군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 돌 던지는 사람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사울, 그 이름 사울을 바울로 바꾼 바울이 적이 아니라 우군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의 적이면 누가 악인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자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하고 가깝습니까?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기쁜 얼굴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세상이 잠들었을지라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소서. 세상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멀쩡한 것 같지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낼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인지 우글인지를 혼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 끝까지 품어서라도 주의 사람 주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직업이 사람 낚는 어부 어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탤런트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탤런트도 주시고 용모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시고 수많은 관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 적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